11장은 욥의 독백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2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그때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들, 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30장에서는 현재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쭉 또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때 과거에 주셨던 그 복과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3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일이라는 단어가 쭉 끝에까지 끝에 40절까지 하면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만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벌을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만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언제 그랬던가 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그때는 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30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현재 고난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결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그랬던가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그랬어요. 눈과 약속했다는 것은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이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짓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의 죄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중에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눈으로 이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만약 내가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또한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죄를 짓고 이런 말씀이죠. 또 4절에서는 내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전부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욥은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늘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욥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봐라 사탄아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이 흔들리는가 봐라 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었고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죠.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해서 가장 가까운 자기 옆에서 가장 힘을 줘야 될 그 아내가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딱 사탄이 원하는 그런 것에 아내는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여자도다 라고 이렇게 욥은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만일,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허리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허위 또 속임수 이렇게 행하지 아니해서 만약 그랬더라면 6절 말씀처럼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가 허튼 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속임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빼앗았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은 곡식을 재는 우리 같은 대 이런 그 이제 곡식을 재는 어떤 그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말 이런 것처럼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평하게 속이지 않냐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했고 공평한 추를 사용했고 공평한 대와 말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여가면서 이득을 챙겼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내 삶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라는 이런 표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정도였습니다. 7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혀서 만약 번 것이 있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벌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을 헌금을 기뻐하시지 우리 뭐 그 격언에는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벌든지 내가 잘 쓰면 되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개같이 벌어서 내가 정성같이 써야 되겠다. 근데 버는 과정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나중에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뭘 말하겠습니까? 정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작은 물질이라도 정당하게 번 돈, 정말 바르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엽전 두입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정당하지 않는 그런 물질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어떤 뭐 다른 더러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또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간음했다면 이런 표현이죠. 눈의 정욕, 간음 이런 것이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어떤 여자를 넘보지 않았고 정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선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그런 삶의 이런 성전이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을 하죠. 13절에 오면 13절부터 이제 쭉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이나 그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고 존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밑에 있는 종이나 태 속에 만드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고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런 말, 이런 생각은 그 고대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분명했잖아요. 이제 귀족과 또 노예 이런 신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고대에서 욥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 종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고백. 또 16절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습니까?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렇게 이웃을 또 어려운 고아 과부를 돌보고 또 살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또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재판장에 있음을 보고 판사가 내게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먹을 들어 이렇게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내가 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이 31장을 읽으면서 와 정말 욥은 하나님 옆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이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지 않았고 내 생각이 범죄하지 않았고 내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고 흘러보냈었고 돌보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번 돈을 드렸고 이렇게만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 이런 인생을 살아 이런 삶을 살았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고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울 때에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조각에, 자기가 만든 거짓 신에 경배하고 거기다 빌고 온갖 두 손 삼천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조각에 그 삼천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웁는고 함이라. 하갈이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었고 자기가 잉태한 것 때문에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하갈이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내가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쫓겨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이런 위로를 하시는가? 네 자식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에로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부엘라에로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하갈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고난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이는,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선하게 도우실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7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피시고 자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